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낯선 변화가 있다면,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변화가 있다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들이 같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정말 180도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변화하게 하였으며 변화된 동력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그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며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드물게 나타내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변화의 동력, 그 근원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들을 도우시사 변화를 일으키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바꿔서 우리는 왜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날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왜 그런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목회자라면,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변화의 가장 단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제자들이 한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가론 유다로 말미암아 유실된 제자의 자리를 사람을 세워 채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 늘 그들의 관심은 이제 새 나라가 시작될 것인데 누가 좌에 앉고 누가 우에 앉습니까? 우리 중에 1등이 누굽니까? 항상 다퉜던 것이 제자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깨진 마음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오늘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저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는 반응이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존중과 배려와 세워줌이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제비를 뽑아서 열두 제자의 빈자리를, 사도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배경이 어떠하든지 뒤로 하고 그 12명의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그 사랑의 자리, 제자의 자리, 내가 전통이고 이거는 아무나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먼저다, 너는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 열두 자리를 채웠던 것, 그 특권과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첫 번째 적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중심에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두 가지의 말씀, 그것이 변화의 근원된다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제자 살고 지키며 세례를 전하라. 두 번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변화된 삶의 이유는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는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에서 넘어서서 이 복음을 만방에 알리는 증인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를 삼고 양육을 하며 제자 훈련을 하는 자리로 복음의 제자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은 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태복음 28장의 자리에 제1계명 대신 예수님을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맘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화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품어 제자로 삼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목양적 양육이 여러분 우리 구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제1의 실천자리,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한 영혼을 제자와 삼고 품고 양육하는 그 실천의 자리입니다. 과거에 내가 더 사랑받겠다, 내가 더 위로받겠다, 내가 더 치유를 경험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받겠다라는 그 자리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증인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그 영혼을 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증거할 때 알게 될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와 회복은 우리가 주님의 양을 목양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 그 분기점에 있었던 사건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망하여서 디베라 바닷가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것도 진짜인데 또 하나의 진심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주님께서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냐? 다시는 부인하지 않을래? 라고 물어봤으면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냐 물으신다니 그 사랑은 진실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그 사랑 고백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묻지도 조건을 따지지도 아니하시며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목양의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 목양의 직분 안에 회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 안에 변화된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양의 일을 맡기는 것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일이었고 베드로를 위로하며 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 그 변화의 분기점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는 목양의 사명이 있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증인된 사명이 있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제자 삼는 사명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목양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양을 하는 길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목양할 때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봉사일을 할 때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한다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목양의 일에 봉사의 일에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돌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목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는 한센병, 성경에서는 나병 그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규정으로 집중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 나병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아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병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을 못 느껴가지고 아파하고 힘들면은 이게 고통이 있고 아파야 몸을 보호할 텐데 감각이 무뎌지니까 몸이 문드러지고 몸이 무너져도 아픈지 몰라 불구덩이까지 뛰어드는 것이 나병인데 그것이 우리 영적 생활과 닮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고 아파하면은 애통해하고 아픔이 있어야 주님께 돌아가고 치유를 할 텐데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나병을 주의 깊게 다루며 우리 영혼의 질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님이라고 1914년 인도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이 한센병 걸린 자들을 외형을 고쳐주는 외과 의사로 섬기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하나님의 열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별명이 있은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나병을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알았어요. 왜 이렇게 손이 문드러지고 발이 문드러져서 뒤뚱뒤뚱하게 되는지, 그 이유는 이 병균이 그 병균 때문에 손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손이 아픈 줄 몰라서 손을 학대하게 되고 방치하지 못하고 연고 하나 바르지 않아서 손이 점점점 기능이 쇠퇴하여 문드러진다라는 것을 알고 이 박사님이 그토록 그 환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고통하는 감각, 애통하는 감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분이 있으신다면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 애통하는 감각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더 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 앞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평생의 나병 환자의 그 외적 기형을 고쳐주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깨닫는 바가 있게 됩니다. 이분이 그 한센병 환자들에게 약을 써서 그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는 그냥 몇 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몇 분 처방전만 쓰면 그 약을 쓰면 병세는 늦출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환자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수고가 든다라고 합니다. 브랜드 박사님께서는 그 딱딱하여 굳어진 손의 감각을 되살리는 데는 미세 신경을 손바닥과 다 연결시켜서 최상의 조합을 찾을 때까지 재수술을 해서 신경을 연결시켜 손의 감각을 되살려주고 뿐만 아니라 길게는 몇 달, 몇 년에 이르기까지 재활훈련을 하여야 손의 감각이 회복된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위하여 몇 차례 수술을 했어요. 똑같은 일을 발에도 해줘야 됩니다. 발이 뒤뚱뒤뚱 발의 밸런스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신체의 무게와 압력을 골고루 분산해주는 재활훈련을 해야 비로소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무너진 코를 세우기 위해서는 뼈를 이식하여서 안에서부터 구조를 세우는 방식으로 코를 만들어 주었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눈이 실명이 되는 거예요. 눈에 감각이 없어 눈을 깜빡이지 않고 건강한 사람은 1분에 몇 번이라도 눈을 깜빡여서 눈에 수분을 줘서 실명을 방지하는데 이 감각이 죽어져서 눈의 시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눈꺼풀과 뺨의 신경을 연결해서 이것을 연결해서 붙여놓고 하루 종일 껌을 씹게 하는 거예요. 껌을 씹게 하면 뺨이 움직이고 뺨이 움직이는 만큼 눈도 같이 움직여서 눈의 감각이 살아나도록 실명이 안 되도록 보호해주는 수술을 해주었어야 합니다. 또 머리털의 신경조직과 이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띄어내서 눈썹을 붙여주어서 얼굴의 형상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병원에 도착한 환자들은 거의 그냥 사람의 현상이 아닐 정도로 외형뿐만 아니라 어깨는 축 늘어졌고 눈에는 아무런 총기가 없었으나 이 긴 과정에 병원에서의 사랑과 돌봄과 치유를 통해서 비로소 힘을 얻게 되고 눈에 총기를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못 돼요. 그들의 몇 명은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취직도 안 되고 살 길도 없어서 다시 박사님을 찾아와 차라리 문드러진 손과 발을 돌려달라 그래야 내가 빌어서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요구도 종종 받는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목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의 사역입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져 나온 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고쳐주는 일은 이처럼 엄청난 수고와 세밀한 돌봄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목양인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저의 목회는 진정한 회복의 목양의 사역인가? 그것이 아니라 단 몇십 분이면 되는 그냥 약을 처방해서 그의 어떤 병세를 늦추고 단지 연장시켜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참된 목양은 우리 교회는 하고 있고 이것은 가능한 일인가? 과연 이러한 세밀한 목양이 대량 생산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의 목회를, 저의 목양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목양은 목회자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치유받고 은혜 받겠다라는 자리를 넘어 그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품고 세워주겠다라는 목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목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그 영혼도 살고 내 영혼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목양의 직분을 맡기시며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풍성히 먹이라, 우리의 목양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제가 목회할 때 목회를 가늠지는 큰 획이 되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년 전에 목회할 때 KM중고등부 한학권 유스 사역을 제가 담당했는데, 여러분 그때 아이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조기 유학생들이었는데 이들은 제가 쫓아다니면서 비전을 심어줬어야 했어요. 너한테 비전을 끊임없이 심어줘야 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은 뭐냐면, 얘들아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하자, 얘들아 학교는 졸업해야지, 그 비전을 심어줘야 학교를 빠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죠. 이 아이들 중에 하나 수련회를 꼭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그 오랜 시간 설득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 관심을 쏟아져서 수련회에 가자. 근데 그때 이 가디언의 사인을 받아와야 됐기 때문에 매번 갖고 오니까 안 갖고 오는 거야. 왜 안 갖고 왔니? 다음 주에 갖고 올게요. 왜 안 갖고 왔니? 했는데 안 갖고 왔어요. 막 몇 주가 가는데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주가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어. 아, 사인까지 다 받았는데 집에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예배 끝나고 나랑 같이 니네 집에 가자. 그래서 펠파기사라는데 펠파기 라이드를 줘가지고 거기 집까지 들여보냈어요. 근데 뒷모습을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분명히 없어. 없는 게 확실한데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이제 들어보냈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그 등록서 그 봉투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기쁘던지. 그 등록서 하나 들고 제가 이 테나플라이 이 클로스터를 지나서 교회까지 로컬 길로 올라오는데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냥 찬양이 넘치는지 와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그 신청서를 딱 열어보니까, 여러분 신청서에 빈 종이가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빈 종이 아무거나 넣어서 저를 보낸 거예요. 제가 보통 낭망 안 하는데 그때 갑자기 다리 힘이 축 빠지고,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나도 어디, 저도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저 멀쩡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이 쫓아다니면서 아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순간적으로 마음의 깊은 낭망이 탁 오게 되는 그때의 말씀 묵상이 디도서, 디도. 저와 그때 상황과 저와 똑같은 마음을 품었던 목양자 디도는 바울이 개척한 그레데 섬에서 바울에 이어서 목회를 했던 바울의 영적 아들 디도. 그런데 그레데 사람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는 거짓말쟁이였고 늘 사나우며 악한 생각만 하는 그레데 사람들. 디도서 1장 12절 13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 증언이 참되도다. 목회가 너무 힘들었겠죠. 항상 거짓말하고 항상 게으러서 자기 배만 위하는 그 자를 목회하며 다 지쳐있는 디도에게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야 그 정도 했으면 됐다 디도야,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냥 나와,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목회 편지를 쓰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아무것도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것 아니냐. 디도야, 우리도 전에는 똑같이 그랬으나 우리가 행한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우리 삶에 간섭해 주셔서 지금 우리도 목양자가 된 것이다 라는 목회 편지를 받고 디도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이제는 그레데 사람들을 보며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 내 모습이 보이니 그들에 대한 원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의 긍휼이 생각이 나며,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마다 어렵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요.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양의 복음의 진리를 설교를 준비할 때나 제자훈련 성경을 가르칠 때가 아니라 목양의 현장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끙끙 앓고 기도하며 섬기는 동안에 이 목양자의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저를 고친 그 은혜, 그 사랑에 더 깊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 중에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우편 강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비전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뭐 여러분 신앙생활이 방학이 없잖아요. 이건 방학도 없고 끝나는 것도 없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우 그냥 인생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냥 숨이 넘어가기 그 직전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와 어떻게 제일 부러운 인물,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방학도 없는데 그런 분들이 뭐 계신데, 여러분 그 우편 강도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은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구원을 살아가는 은총은 단 하루도 누리지 못한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선 단 하루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구원을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내 힘에 따라 완전히 삶이 무너진 인생, 실패자로 죽기까지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보았고 세상에서 버림도 받고 상처도 받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에 살기까지 단 하루도 능력자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 나아보지도 못하고 도움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들림받은 그 구원은 가장 가련한 구원을, 가난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믿음의 영적 스승을 갖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울고 웃는 믿음의 뜨거운 공동체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믿음의 자녀를 낳아보지도 못했고 믿음의 영적 부모가 돼보지도 못하였고 그 누구에게도 나의 기도 제목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나눌 사람도 없고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진실하게 기도 부탁을 부탁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 평생 단 한 명의 영적 자녀도 낳아보지 못하고 돌봄받지도 못하며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철저히 혼자 살아가는 인생, 교회 안에 있어도 그가 얼마나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어 삼킬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단수입니다. 홀로 있는 자, 헌들로 있는 그 자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으르렁거립니다. 여러분 늘 번아웃되고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했던 삼손, 삼손은 왜 항상 혼자 있을까? 싸워도 혼자 싸우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늘 번아웃되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졌어요. 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 했다가 그 다음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배반당하고 그 의지할 데 없어서 여인들을 쫓아다니며 여러분, 삼손은 늘 혼자였습니다. 하와가 범죄할 때도 하와도 혼자, 다윗이 범죄할 때도 다윗도 홀로 옥상에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혹 홀로 있지시는 않으십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내세요. 천장이 됐든 이천장이 됐든 우리 교육자들이 일주일 내내 시간을 구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280명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께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영적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교사 여러분들은 교사가 아니라 목양자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내 이름을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빈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은 주일학교 교사분들이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결정한 적이 있었는데 저를 붙잡아 주신 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삶이 가장 힘들 때, 신앙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시간을 보낼 때 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분은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우리 애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많은 것 같을지라도 영적으로 빈곤한 아이들, 그 목양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도 1대1 양육과 숨 참석에 대한 안내를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246명이나 되는 정말 다볼산의 용사와 같은 정말 신앙의 어른들이 1대1 양육자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1대1 제자 양육을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영적인 부모, 영적인 친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동반자를 교회에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교회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영적 동역자를 여러분과 붙여 드리는 것입니다. 1대1 양육 훈련을 받는 것을 넘어 여러분 좋은 양육자가 되기를 꿈꾸십시오. 좋은 양육자가 되어서 내가 이제 사랑받고 채우고 나의 삶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증인의 삶으로 내 인생에 하나 사는 동안 한 영혼을 낳아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는 양육자로서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참 목자는 눈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온 삶으로 겪어온 그 아픔과 경험과 상처와 그 눈물, 그 눈물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겪고 있는 한 영혼을 마음으로 품어 기도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영혼을 또 만나 품고 세워줄 수 있는 목양자로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순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절반입니다. 이제는 공동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라서 악에 빠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은 되풀이되어 격려를 받지 않으면 휴면에 빠지게 되고 데워지지 않으면 냉담해지며 자극을 받지 않으면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순회에 참석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무관심해도 있고 때로는 큰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지친 분도 계시나 여러분 세상에서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단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나 혼자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순회 소속되고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불편한 것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강건해질 것입니다. 오늘 300명의 순장들과 권찰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2023년 목양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다볼산에 모인 만 명의 용사와 같이 그들의 몇 명은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이 선봉에 서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섬기며 뛰는 목양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여러분 다 신청하세요. 신청해도 좋지만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주보 뒤에 QR코드를 넣어드렸는데 다 아시겠지만 QR코드가 그냥 사진 찍듯이 갖다만 대면 링크가 팝업이 되고 그걸 누르는 순간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주보 사변에 QR코드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2023년 목회를 준비하며 저의 목회 첫해의 포커스는 예배와 목양이 될 것입니다. 목양을 대하는 우리 교회 전체의 비전의 말씀, 이 말씀 품고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의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앙에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여러분 목적어는 단수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를 넘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려워해야 될 단 한 가지는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신앙에 실족되어 잃어버린 양같이 흩어지는 자가 있을까, 그 한 사람이 있을까 하여 두려움으로 주 앞에 머무는 목양 공동체가 되어지는 꿈. 그래 나는 내 형제의 믿음을 지키는 자야. 내가 내 자매의 믿음을 보존해주고 함께 걸어가며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는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야 저 교회만 가면 영적 나고자가 없어. 온 성도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세밀한 목양에 참여함으로 그 영혼도 살고 내 영혼도 사는 목양교회가 되는 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 참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있도록 정말 위로와 정말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제가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 참된 회복은 목양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 속으로 영적 스승을 만나게 하고 영적 부모와 연결해드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목양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성도의 일을 목양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초청하는 이 일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것이고 복음의 그 기쁨을 알게 될 것이며 그 대상자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미션, 내 힘을 다할 때까지 해야 하는 마지막 소명은 이 복음을 들고 제자 삼는 일, 한 영혼을 품고 그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샘하는 날이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 얼마나 큰 교회 목회하다 왔냐 물어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뭐라고 물으실 것 같냐면 너는 몇 명의 영혼을 목양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주 앞에 무엇을 들고 설 수 있을까 소망하기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주님께 드릴 영적 열매를 가득 안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받으실 그 경배, 그날을 바라보며 목양의 직분에 충성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 양을 먹이라 이 목양적 부르심에 응답하여 서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유저지 초대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 목양의 일에 헌신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주님을 높이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대의 교회 목양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